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는데요. 오늘은 18장 말씀부터 볼게요. 이 18장은 에디오피아 강 너머 영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에디오피아 강 너머, 거긴 뭐 지금의 에디오피아라는 어떤 나라가 있지만은 웬만하면 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집트, 애굽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쓰든지 뭐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어떤 내용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특별히 그 창세기 2장 13절에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냥 아프리카 쪽 한 나라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예측,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와우는 이 적당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 호 이런 단어들로 쓰였어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날개치는 소리입니다. 하호 이런 것은 날개를 이렇게 할 때 막 바스락바스락 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 그 땅이 새들이 많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새들은 큰 강을 끼고 있는 그런 곳에 살지 않습니까? 어디쯤인지 우리가 상상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절을 봐보세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어떤 사람은 이 바다를 영국과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갈대배라고 그랬는데, 이 갈대배는 어느 현대 국가의 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시 주아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기 배 있잖아요. 예전 배들이죠. 이런 배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절로 갈까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호를 나중에 성전으로 번역된 언약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사라졌다가 에디오피아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이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3편인가요? 4편 보면 그 법궤 찾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프리카 쪽에서 찾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바벨론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 에디오피아로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저는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흥미를 가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궤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 각자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로 가보실까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상에 확립될 때의 의미를 상징해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다시 경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여진 심판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장을 19장, 20장으로 좀 옮겨가겠는데요. 이 19장, 20장도 같이 보게 되는 이유는 의미가 같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장에서는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이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8장에 에디오피아를 혹자는 애굽이라고 말을 했는데 매기 목사님이 애굽이라고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19장, 20장에서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에 대한 11가지의 심판이 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애굽에 대한 경고는 여섯 번째 경고가 됩니다. 확실히 성취된 예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블레셋이라든가 바벨론, 뭐 이 정도로 이 애굽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거기서 거주하고 430년 후에 그곳에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60만이 나오는데 대개 한 150만에서 뭐 200만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애굽이 성경에서 등장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도망갔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식구들이 가뭄을 피해서 거주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벽돌 공장 노예로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맺을 수 있는 동맹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맺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동맹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키서와 마태복음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예수님도 그것으로 한때 피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 때문에 또 복음이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훌륭한 그 복음의 증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교부들이에요. 그 교부가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오리겐, 어거스틴 같은 이 북아프리카 출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그 성취된 예언이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을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집트의 우상은 하나님의 주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에스겔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 이외의 어느 민족도 이집트만큼 우상의 대명사로 통하는 나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는 원래 단일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들은 점처럼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우상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심지어 황소니, 뭐 개구리니, 이니, 물고기, 뭐 별의별 우상들을 다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열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한결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시 빠른 구름을 타고 다시 우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애굽에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애굽 땅을 가보신 분들이, 즉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이 많을 터인데요. 저도 그곳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런 데 내리면은 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그 이 뭐 눌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드는 것. 그 뭐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좀 이렇게 경험하시던데. 어쨌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9장 보면서 애굽에 대한 경고 쭉 서론적으로 좀 살폈고요. 1절까지 보았어요. 이제 2절을 보시면은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서 그가 애굽을 친다, 여기서 뭐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정부를 존경하지 않고도 도시들은 자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위 이집트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3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교만한 국가가 애굽은 다른 나라보다 운명이 앞서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애굽의 문명을 받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뭐 이집트가 우상에 물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실제로 따라했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악마의 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건 간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언젠가, 이집트는 언젠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4절을 볼까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잔인한 군주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5절로 가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서 바다는 나일강을 언급한다고 보는데 강은 강의 입구에 지어진 운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그 하구가 여러분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르겠다, 이제 망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6절을 봐보세요.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오늘날조차 시내는, 그러니까 그 나일강 하구 쪽, 우리가 델타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다로 나가는 것인데 참 그 가운데 비옥한 그런 토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토지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다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아무런 식물이 없음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초장은 파피루스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위에 글을 쓰는데 그 사용된 종이의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나일강을 따라서 자라난 이 파피루스가 그런 원료들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말이에요, 이 파피루스를 더 이상 나일강가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기호로서 재배하고 있을 뿐인데 뭐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여행하다 보면 이 파피루스에 뭐 여러 가지 새겨 놓은 것들을 우리가 좀 사서 가지고 오게 되지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일상적인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19장 8절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낚시는 이집트의 큰 산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그들이 먹었던 물고기를 그리워할 정도로 이 낚시 산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집트의 물고기와 비교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 나일강에서 잡은 그 고기를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 나일강에서 두세 명이 이렇게 고기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번대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이 고기를 잡은 그것을 갖다가 팔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들을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자는 탄식하고 슬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강이 말라버리니까 말입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집트는 아마를 키웠으며 그것은 현저한 세마포로 짜여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아마포보다 더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동양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아마포, 그러니까 세마포죠. 이것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산업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것은 이 애굽 땅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19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모든 물고기 잡는 일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되게 되는데 강물의 풍부함에 의지하였던 이집트가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사라져버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바로의 왕족 혈통은 근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빠가 여동생과 이제 결혼하는 그런 근친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 근친 결혼이 나쁜 것은 뭐 우성이 나오면 뭐 굉장한 우성이 나오지만 대개는 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이 전능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이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그 노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메피쉬라고 하는 말인데요.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이집트의 왕비가 된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여러 역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사득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것은 왕국에 대한 이집트의 하락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산업과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비참함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짓 종교의 실패, 물질 자원의 실패, 영적인 힘의 실패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집트가 비천한 왕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